백도를 넘나드는 우리 두산 기운이잖아요. 6월, 7월, 8월 그렇죠. 그런데 6월이 절정입니다. 6월이 제일 더울 때죠. 예, 익사이팅 하시죠? 예, 6월, 와, 우리가 이렇게 더운 데를 예, 지나는구나. 근데 이렇게 8월까지 계속되는데 저는 이 여름 동안에 우리가 시원하게 이제 시원하게 하나님 말씀 시편의 시원한 말씀들을 지금 여름 동안은 좀 보려고 합니다. 시편이 기니까 거기서 좀 우리에게 더욱더 우리 영혼이 주님 앞에 굉장히 예, 은혜를 입는 그런 말씀을 조금 좀 예, 선별해서 같이 살펴보고자 하고요. 가을에는 다시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데살로니가전서 마지막 부분 말씀인데요. 그렇게 마치고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가을에 이제 보려고 하는데 이 후서에는요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들이 매우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중에 적그리스도 많이 들어보시죠. 엔타이 크라이스트에 관한 것이 굉장히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앞으로 있을 일들 그리고 이 시대를 우리가 분간해가는 그런 일에 우리가 이와 같은 영적인 세계에 대한 그리고 영적인 존재에 대한 그와 같은 내용을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우리가 매우 지혜롭게 사는 그런 일에 큰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저희들이 살펴보겠고요.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오늘 마치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주제였던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다시 살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 교회의 올해 표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1월 첫 주일에 우리가 같이 본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을 제가 올해 계속해서 강조해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냥 교회 표요이기 때문에만은 아닙니다. 물론 제 1월달 그냥 몇 번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항상 하는 것처럼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그런 일로 간다 그런 것이 좋지 않아서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물론 있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은 성경 전체의 주요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소원이 있으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소원을 품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소원을 품으세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주제를 저희들이 오늘 보는 이 말씀 부분에서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품으신 소원을 23절에서 우리가 보게 돼요. 읽으셨지만은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하나님의 소원이라는 것이 이 데살로니가 전세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신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있는 아주 중요한 주제인 것입니다. 완전히 거룩하다 하는 그런 완전히 거룩한 삶을 기대하신다 소원하신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나님 너무 기대하시는 게 아닌지 모르겠네 그런 생각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어요. 아니 구원받고 사는 사람도 어떨 때는 참 이게 힘든 것 같은데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삶을 하나님께서 소원하신다면 좀 기대가 혹시 너무 크신 거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자체가 사실은 너무도 힘든 일입니다. 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이게 쉬운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보면 하나님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할 거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신다는 약속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좀 이해하시면요,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알면, 글쎄요 주님, 저는요 지금은 때가 아니고요, 저는요 안 되고요,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면 하나님의 기대가 저의 삶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는 것이 축복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신다는 건 그만큼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이 삶, 완전히 거룩하게 되는 삶은요, 바울사도가 지금 이 전하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임을 하나님께서는 밝히셨어요. 한번 좀 같이 그 사실을 좀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서의 말씀을 한번 좀 열어보시겠습니까? 레위기서 19장 19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찾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가 하나님을 주라고 하느냐, 그러면은 너희도 또한 나의 백성으로 거룩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전하시면서 그대로 내 백성에게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실은 그래서 바울사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다시금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사도만 아니고요, 또 사도 중에 베드로 사도도 그렇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베드로 전서에서 전하게 됐어요. 같이 한번 베드로 전서 1장 말씀을 찾아보시죠. 베드로 전서 1장에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씁니다. 시작.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즉 구약의 어떤 한 법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신약의 성령의 감동으로 이제 살게 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정말 소원을 품고 살기를 원해야 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구약 성도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의 교회가 된 신약 성도들에게 같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한 삶, 다른 말로 그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올해 교회 표현인데, 사실 올해만의 어떤 표현이 아니죠. 평생의 표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은 거룩한 삶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매우 좀 애매모호합니다. 추상적이죠. 거룩한 삶이 어떤 것인가. 그런데 성경에서는 뭘 더 얘기하냐면은 그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각자의 생각과 주장과 고집에 따라 주관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 거룩한 삶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자 자신들의 추측과 성향으로 이게 합당하고 저게 거룩하다고 그냥 주관적으로 주장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세상에 여러 종교들이 있잖아요. 어떤 종교든 간에 거룩한 삶을 다 원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다들 경건한 삶을 원한다고 그래요. 다들 속세에서 벗어나서 뭔가 구별돼서 내 영혼이 건강한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그런 삶을 원하는 것, 그게 다 많은 종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예. 뭐 그렇지 않은 종교도 있어요. 사탄교 같은 경우에는 결코 예, 뭐 내 영혼이 잘 되고 없습니다. 세상을 파괴시키기 위해 예,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 뭐 이런 게 사탄교의 어떤 슬로건이에요. 그러나 그런데 빼고는요, 어떤 종교든 간에 다 속세에서 벗어나 자연을 추구하고 영혼의 건강을 원한다 그래요. 힌두교, 뭐 불교, 뉴에이지, 뭐 회교도 뭐 아닌 게 없습니다. 그렇죠? 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요, 어떤 트렌드가 있는가 하면은요, 요즘 미국의 트렌드예요. 불교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젊은이들이. 젊은이들이요. 20대, 30대, 40대. 불교에 더 많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게 통계를 나왔어요. 아틀란틱 그 먼틀리라는 주간지가 있어요. 저, 예, 먼, 그러니까 월간지겠죠. 근데 거기에 사설이 있는데, 그 사설의 그 내용에 이 문제를 다룬, 아주 잘 다룬 게 있습니다. 불교식 수행이 미국 젊은이들 간에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뭐 힌두교적인 어떤 그런 명상, 요가 같은 게 많이 퍼졌잖아요. 뭐 학교마다 퍼졌어요. 이 뭐 초등학교서부터 해가지고 대학교 뭐 교실, 뭐 병원의 어떤 그런 한 구석 뭐 그렇게 다 퍼졌는데, 요즘에는요 불교가 유행해요. 또 그 불교식 수행이라고 보면은 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잘 알고 있죠. 많이 익숙한 거 아닙니까? 불교 참선하죠. 참선하는 거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명상하는 거죠. 참선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절 108번 하잖아요. 108번 하다가 이 다리에 뭐 쥐가 나가지고 뭐 이렇게 옆에 사람들이 뭐 부축해가지고 끝까지 108번을 하고 뭐 만배 절하게 하고 뭐 그러는 거, 그게 유행인 거예요. 또 염불도, 염불, 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똑똑똑똑똑똑똑 이게 이 목탁 두드리면서, 근데 그 뜻을 뭐 알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똑같은 어떤 그런 챈팅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게 사실은 신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여하튼 염불, 그 다음에는 독경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는 것처럼 이 불교 경전을 깊이 심오하게 살펴본다, 그 독경이라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런 그 불교식 수행이에요. 그런 게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젊은이들이 왜 이 미국 사회에서 그게 인기가 있을까요? 그거는요, 이 충격적인 사회 변화, 사회 급변화의 물살 속에서 젊은이들이 예전 세대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멘탈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정직하게 살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보고 근면하면 안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안팎에서 그런데 요즘에는 들어오는 스트레스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아무래도 안 되는 그런 일들도 많고, 그러고 도대체 어떤 기준이, 절대 기준이라는 게 사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독교의 어떤 그런 주데어 크리스천이라는 그런 배경에서 문화가 있었다면,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어떤 그러한 그 윤리 도덕관이 사그러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뭐 트랜스젠더다 뭐다 뭐 엄청나게 많죠.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자라면서요, 도대체 뭐가 뭔지 힘든 거예요. 멘탈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몸의 수행이 편하게 되는 거예요. 몸의 수행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그 순간에 just enjoy the moment, 그걸 원한다고 그래요. 거기 이제 그 내용을 보면. 그래서 그 순간이라도 마음이 편하니까 그쪽으로 많이 가는 거예요. 아, 근데 기독교는 그러지 않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평안이 오는 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진짜는 어디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잖아요. 너희가 자유를,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한다, 그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에는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있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가만히 있어가지고 나무아미타불 이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기독교는요, 말씀 앞에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걸어간 삶의 추구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이요, 그냥 쉽게 자기가 싶어하는 원하는 부분만 하고 아니면 그만두고 할 수 있지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불규칙 수행은 생각은 전혀 바꾸지 않아도 돼요. 그냥 앉아있는 자세만 취하게 되면 돼요. 몸의 수행만 하면 끝. 그러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공허한 시대가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임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사는지 우리는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이 소화하시는 성도의 삶은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에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이 기독교의 분명한 진리는 여느 다른 종교가 비슷하게 흉내낼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굳게 붙들고 산다는 것이 우리에겐 너무도 중요한 생명과 같은 일이에요. 생명과 같은 일. 그래서 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을, 그런데 그냥 그것도 그냥 주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다, 그게 거룩한 삶이다,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더 구체적으로 너무도 중요하게 하나님 아버지 소원이기에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 변화되어 가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23절의 후반절 보면은,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아들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단장이 되고 준비가 되고 순결하게 되는 일을, 뭐 영과 혼과 몸의 순결이 지켜지는 그런 준비가 되도록 해서 아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준비된 신부로서 아들과 혼인의 관계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여기 보시면 그렇잖아요. 23절에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뭐 하나님 그러면 여러 하나님이 있잖아요. 예. 자비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예. 뭐 그런데 여기 평화의 하나님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연합 속에서만 참된 평화가 있어요. 진리와 사랑과 영원의 그 연합이 있을 때 그게 평안인데, 그 평화는 바로 하나님과의 연합에 있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 평화를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이단들도 평화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진정한 순결한 가운데 하나님과의 연합을 싹 빼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일을 이루어 가주시겠다는 거예요. 영과 혼과 몸, 즉 우리 존재 전체가 예수님을 맞이하고 변화되는 삶, 그게 거룩한 삶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하필이면 영과 혼과 몸의 이야기를 여기서 할까?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삶,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는 그냥 어떤 생각의 한 부분만이 아니고 어떤 영의 어떤 얘기만이 아니고 어쩌면 또 반대로 몸의 어떤 부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에 참 세대가 이상해서 참 이 문제조차 흔들리게 만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즘에 최근 뉴스 저 보신 중에 그거 혹시 아세요? 이 사람 내 머리를 잘라내가지고 다른 몸에다가 갖다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새롭게 살게 만든다 그런 거 보셨어요? 목사가 이상한 거 안 보나 그러실지 모르는데 그게 진짜 뉴스예요. 몸에 그 트랜스퍼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몸이 다 망가졌어요. 머리는 살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사람이 계속 살게 하느냐 하면은 내 목을 좀 이상한 말이지만 하여간 내 머리를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건강한 몸에다가 이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머리는 살아있으니까 머리의 생각으로 이제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는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이제 문제가 많다고 이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미 그거를 상업화하겠다고 이미 회사가 발표를 하고 지금은 선전하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나와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 여기 그 많은 신경 다발, 이 연결 그 문제가 있는 거를 이미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다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뭐 이렇게 무슨 인형을 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다 연결된 복잡한 게 있고 그 다음에는 DNA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유전자가 다 다른데 이 몸에서 발현되는 거하고 머리하고 이게 매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몰라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는 퀘스천 마크가 큰데도 불구하고 벌써 주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 거룩한 거하고 우리가 아는 거룩한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사람의 중요한 영적인 삶하고는 완전히 개별 끊어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세상은요. 머리가 우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Your brain is the cosmos. 이렇게 얘기를 해요. 머릿속에 모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힌두교 정신이에요. 힌두교 정신. 우주와 내가 합의를 한다. 그게 힌두교거든요. 머릿속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은 뭐예요? 영과 혼과 몸이라는 거예요. 너무도 중요한 거예요. 성경,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건 신학적인 그런 문제에서 그래, 사람은 3분설인가? 영과 혼과 몸. 그런데 2분설도 있는데, 뭐 영혼 육신? 그런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제 영혼과 육신으로 이렇게 둘로 그냥 나눠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물체적인 것, 비물체적인 것, 이렇게 또 나누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영과 혼과 몸을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결심과 그 결심, 생각과 결심에 따라 나오는 우리의 실행, 이 모든 세 부분이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 거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 닮아가는 일은 이와 같이 전인격적인 그런 닮아가는 그런 일인데요. 다른 말로는 이거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일을 또 다른 말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일이에요. 잘 아시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다고 창세기에서 밝히시잖아요. 그런데요, 사람이 어떤 일이 있었나요? 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하나님 뜻과 달리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 뜻 아니어도 더 잘 되고 더 잘 살고 더 만족스럽고 하나님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거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어도 나는 하나님과 개별적으로 있어도 난 괜찮은 존재.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난 더 지혜롭고 독립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죄죠. 그 결심하잖아요. 그리고 실행하잖아요. 그런 생각한 다음에 실행하고 결심하고 실행했어요. 그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겁니다. 그 상실한 하나님의 형상을요, 사람이 아무리 사람의 방법으로 회복하려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근데 세상은 그저 흉내 정도 내는 거로 만족하라고 그렇게 속이는 거예요. 그냥 흉내 정도 내다가 그만두고 다시 상실한 상태로 갈 뿐이에요. 그래서 세상에 흉내 내게 하는 게 뭡니까? 뭐 여러 명상, 요가, 취미활동, 건강유지, 재물증진, 명예, 회복, 뭐 인기, 예, 뭐 이런 것들 가지고 회복이라고 여기면서 살려고 해보는 거예요. 근데 결국 마음속에 잘 아시는 깊은 곳에 빈 공간이 있죠, 사람이. 그게 안 채워져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베콘이 얘기한 이 베이큐움, 우리의 영혼의 빈 공간, 이게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 공허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가 인생 말미에는 인생 살아봤는데 지긋지긋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때요? 지긋지긋해서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구원받아 사는 삶은 그런 인생의 허무의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그 허무를 끝내버리고 만족과 채워짐과 삶의 기쁨과 회복이 어떻게 가능한지 맛보게, 이 땅에 살면서도 맛보게 하는 거예요. 천국의 그 그림자를 우리가 맛보면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게 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은 다른 거로 머리 툭 띄어가지고 다른 데 붙여가지고 살아보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만족을 하게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맨날 이제 100세가 아니라 200세에다가 안 죽어 뭐 이런 거 얘기하게 만들고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기독교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과의 연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삶을 지금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오래표, 하나님께 합당한 삶, 다른 말로 거룩한 삶, 다른 말로 영과 혼과 몸이 지켜지는 삶, 다른 말로 예수님 닮아가는 삶, 이 모든 것들이 다 같은 말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계속 연결돼 관통해서 있는 이 성경의 진리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는 거예요. 그 삶을 우리 스스로는 채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하나님이 소원을 품으시고 하나님이 친히 우리 삶 속에 일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그거, 나는 아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자리에 버티고 있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자리를 내어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원 따라 우리의 삶 속에 일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항상 믿음 생활 언저리에만 맴돌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신 천국 맛보는 삶이 애매모호합니다. 자, 이 생각과 결심과 실행이라는 거, 영광과 몸을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하면서 결심은 안 해요. 그 결심 안 하니까 뭐가 없어요? 실행이 없어요. 또 반대로 그 아주 다른 엑스트림으로 어떤 사람은 실행은 하는데 생각에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행동하다가 그 신실함이 없으니까 결심도 그 중간에 그만둬요. 행동도 그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건 그렇게 하나님과 의기투합할 때 같은 길을 가겠다고 그렇습니다 하고 할 때 우리에게 일어나요. 예를 하나 들어서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가 여름이잖아요. 여름. 바다에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바다. 바다에 가지고 그 바다 지금 바닷물 속에 물고기가 얼마나 있는지 바다 밖에서 이렇게 볼 때 잘 알겠어요? 바다 속으로 들어가서 볼 때 더 잘 알겠어요? 당연히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좀 쓰고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 막 물고기 다닐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얼마나 있는지 더 볼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 밖에 가서 잘 안 보이네. 안 보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들어오라는 거예요. 어디로요?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서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소원이 있다면 그 소원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래 주세요라고 마음을 오픈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나는 자꾸만 언제래만 계속 있어요. 이게 뭘까? 그렇게만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대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고 도와주실 것을 내가 분명히 믿는다고 그렇게 기대하며 사는 사람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만 부리고 있는 사람하고 거룩한 삶의 만족은 큰 차이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그 소원에 아멘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하나님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다시금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보세요. 24절의 말씀을 보세요. 우리 23절 말씀 한 구절 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실 것이라고 다시 반복해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여기 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다고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결같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 꾸준하심으로 우리를 누구를 닮게 만들어요? 예수님 닮게 만드는 것. 그게 거룩한 삶이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아주 또 정확하게 그와 같은 진리를 딱 한 구절로 정리를 한 부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 예, 두 구절을 한번 보죠. 고린도전서 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날에 여러분이 흠잡을 데 없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여러분을 끝까지 튼튼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가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이에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사귀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겠어요? 추측해서 못 살아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영과 혼과 몸의 그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결심, 예수님의 행하심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완전히 거룩한 삶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계산 속에 가능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고 그 길로 갈 때 우리에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데살로니가전서 그 다음 부분은 뭘까요? 23절 24절에서 그와 같은 것을 말하고 25절서부터 나오는 부분은 우리의 이러한 경건의 거룩한 삶이 성장하는 현장이 어디냐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현장이 어디겠어요? 우리가 거룩한 삶 은밀하게 비밀스럽게 나의 거룩은 나 혼자만이 알고 있는 거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그 비밀스러운 종교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공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부끄러워요? 아니잖아요. 그게 보세요. 그래서 거룩한 삶이 성장하는 사실은요, 이렇게 공동체적이고 공개적인 교회 현장임을 알게 하는 말씀이 25절부터 27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 보면은요, 서로 기도해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거룩함이 성장해 간다 하는 거예요. 25절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그 말씀이 예,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 내용 중에요 서로의 거룩한 삶의 성장을 위한 기도가 있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는 서로의 거룩함을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중보 기도하실 때 우리 여러 삶의 필요가 있죠. 그것도 구해주시지만 그러나 반드시 구해주실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이 우리 암흑의 A성도, B성도, C성도, D성도에게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다른 성도님은 또 나를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기도해주는 공동체가 바로 우리의 성장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거룩함의 성장.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 성장함이 이루어지는 공동체는 거룩한 사귐이 있는 공동체예요.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6절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이 거룩한 입맞춤은 사귐을 뜻했어요. 당시 서로 입맞추는 풍습이 있었잖아요. 지금도 그런 모습이 있죠. 이렇게 뭐 저기 해외 뉴스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옆에 뺨에다가 이렇게 뭐 서로 이렇게 입맞춤하는 그런 그 모습을 보이잖아요. 당시 서로 입맞추는 그것이 서로의 이 악이 없는 펠로우십을 의미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냥 입맞춤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거룩한 입맞춤, 구별된 것이죠. 구별된 거. 아, 나는 주님의 말씀을 1.1획 다 믿습니다. 그래서 입맞춤을 내가 하겠다고 막 지금도 돌아다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곤란해요. 위험해요. 예, 그 거룩한 입맞춤이에요. 거룩한 사귐. 거룩한 사귐을 갖는 공동체.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면서 성장해요? 나 혼자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를 몸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목격하는 거예요. 서로 축복하는 거예요. 서로 간에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펠로우십을 갖는데 이렇듯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서로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러한 소원을 우리가 다시금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 펠로우십이고 교회의 사귐이라는 것이죠. 왜 그래야만 될까? 그래야만 거룩한 성숙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다른 걸 몰라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소원을 드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또 소원이 돼야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다른 건 모르겠어요.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소원을 우리가 들어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이 강조되는 공동체입니다. 27절에 보면은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명한다는 말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아주 강력하게 촉구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법정 용어예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어요. 즉 이 편지를 읽어주라는 얘기는 뭡니까? 대선을 가져서 성령의 감동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지게 하라는 것이죠. 반드시 나누지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강조되는 공동체예요. 어떤 공동체에서 거룩함의 성장이 있을까요? 서로 기도해주고 거룩한 사귐 있고 하나님 말씀이 강조될 때요.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우리도 다 함께 그와 같은 것을 원합니다라고 할 그 공동체를 통해 성령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장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숫자가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성도님들, 이것이 자원이 많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소중하게 여기는 순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하실 때 가능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기도, 사귐, 말씀이란 삼박자가 활발한 교회 속에 거룩함이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들도 그렇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고 이 거룩함이 성장하는 거예요. 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거룩함에서 자라가는 일은요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축복이 약속된 일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도우셔서 가능한 일이에요. 이 진리가 이 혼란스럽잖아요. 세대가 지금 살아가는 세대가 이 혼란스러운 세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는 진리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 순결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는 미혹의 영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순결을 다 흐트러버리고 오물로 뒤집어 쓰게 만드는 그런 움직임이 강한 세대예요. 거기서 우리가 순결하게 되는 일은 오직 이 말씀 붙들고 사는 거예요. 거룩함에 자라야 한다는 것이죠. 아버지의 소원이 거기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버지의 소원을 받아들일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친히 신실하심으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 합당하게 사는 삶을 우리 모두 다 사모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